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질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우리 누가복음 7장 지난 시간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7장에는 네 개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 이제 18절로 35절까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메시아적 타당성이 언급되고 있고요. 더불어 세례 요한이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힌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행한 기적과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고해하게 됐던 거죠. 그때 요한은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보내서 아니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이것을 묻게 되는 거라고요.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을 예로 들어서 증거해 주었고 아울러 세례 요한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18절로 35절까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그랬어요. 사실은 이러한 성경들은 좀 비교해서 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등에 비춰볼 때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더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열두 제자들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라는 생각을 늘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저지른 불륜의 관계를 책망을 했거든요. 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다가 그만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부정에 대한 요한의 책망을 괘씸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한의 교훈과 회개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동조하고 이런 것들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정치적 위상에 도전이 될까봐 그를 투옥은 하긴 했지만은 다른 조치는 안 하고 있었더랬어요. 이로 인해 옥에 갇힌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외부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제일 관심 있는 소식이 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곧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관심이 그 누구보다도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이제 7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에서 더 많은 귀한 은혜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함께 우리 나눠보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세례 요한은 몇 달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죠. 광야 생활에 익숙했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뭐 의심할 나위 없이 요한의 육체적, 정신적 긴장은 또 아마 대단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오랜 동안의 기다림도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을 위해 아무런 중재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를 위해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면 세례 요한은 해방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의심과 불확실성의 나날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었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와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절망의 의미를 알았지 않습니까? 의심과 불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은 지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불신앙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스와일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심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아니다. 의심은 그가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경우 그의 질문은 의도적인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긴장에 의해 조장된 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기화할 수 있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자역을 행하셨죠. 요한은 하나님 나라 곧 임할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한 바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깨달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대속적 희생이 이스라엘을 위해 약속된 왕국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관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를 가혹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선지자들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혼란에 빠졌던 때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이해들을 조금 더 해나갔으면 합니다. 7장 22절 23절까지 볼게요.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신학이나 예언에 관한 교훈을 주지 아니하셨고 그 대신 그들에게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이러한 치유 행위는 약속된 메시아로서 주님이 가지신 자격이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본대로 말을 해라 이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왕국을 건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실족하다라는 말은 함정에 빠지도록 설치해 놓은 미끼를 매단 막대기란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지 않으냐 하셨던 일을 염려함으로써 덫에 걸렸습니다. 요한은 주님과 주님의 사역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앙을 가지라고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며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종종 교회가 인본주의적 봉사와 개혁을 수행을 했죠. 그러나 교회의 주요 임무는 버림받은 죄인들을 구세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교회의 주요 임무의 부산물이지 실제적인 일들은 아니라고요. 복음 선포는 항상 교회의 제1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 요한에 관해 증거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강한 경고의 어조로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이 듣고 요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구속사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요한의 중요한 위치를 분명히 주지시키기 위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요한을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회개를 외칠 때 많은 무리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그의 설교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요한이 어떠한 인물이며 그가 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으시죠? 이 질문과 바로 다음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부정적인 답변으로 이끄는 풍자성이 강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흔한 갈대를 보기에 굳이 험한 광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광야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흔하고 흔한 그런 갈대처럼 요한이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당시 유대 땅에는 일신의 부귀 안락을 위해 마치 바람 앞에 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마저 팔아넘기는 그러한 배도자들과 매국노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너무도 수두룩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여론이나 세상의 유혹에 요동되지 않고 거룩한 소명에 충실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찬양 함께 나누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찬양 전에 보았어요. 7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또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 내 사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너무도 각별하게 호칭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 이미 말라기 3장 1절에도 메시아의 사자로서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탄생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연극을 상영하기에 앞서서 사건의 줄거리와 배우를 소개하는 사회자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백성들 앞에 소개하고 그로 인해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언급하는 등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삶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점철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메시아의 출현을 명백히 선포했고 죄인들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으로서 회개를 외쳤으며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무대 위에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셨을 때에는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겸손히 말함으로써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매일같이 이루어가며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7장 2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보라,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나름대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의 그 요한에 대한 증거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보인 상반된 두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자랑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반면 세리들과 같이 외견상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접근했다 하는 겁니다. 본문의 율법사와 같은 자들은 율법 연구에 헌신한 사람들이어서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었으나 그 속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메시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로 34절을 볼까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다고 비유컨대?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을 이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어린 아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용된 비유는 여러분 결혼식 놀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뭐랄까 장례식 그런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면 즉 먼저 한편이 결혼식 축내를 내어서 피리를 불면 다른 한편은 그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춰야 했고요. 장례식 축내를 내어서 슬피 울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곡에 맞춰서 뭐 가슴을 치면서 울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서로 흥을 돋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초대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아이들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세례 요한과 예수를 경멸하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다는 명목으로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고 예수를 와서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매도했던 겁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양 자처하면서 사실은 진정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이처럼 그분의 말씀을 꿀처럼 받아먹는 그런 복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늘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성경에는 곧잘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잠언의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지혜에 관해서 많은 언급을 하면서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11장 2절까지의 말씀이 메시아를 지혜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지혜란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성경은 지혜의 출처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욥의 저자는 욥기의 저자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서 인고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잠언서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갈파를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때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지혜는 성령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한편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대적들에 의해서 곡해되고 비난받을 때 세례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대로 살려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그들에 의해 세계 만방에 선포되고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6절 한 절 더 보죠.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랬어요. 이제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44절로 46절까지의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36절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 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